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감사로 예배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사리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때 철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저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들었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 거죠. 사리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철이 덜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분별력이 있는 거, 좀 사람의 도리를 아는 거, 그런 거를 철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래 그 말은 농사 짓는 분들에게 적용했던 말입니다. 제가 이런 고구마 본 적 있어요. 고구마인데요, 딱 큰데 이렇게 퍽퍽 터졌더라고요. 갈라지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이걸 잘 아시는 분이, 거름이 너무 많은 땅에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는 좀 이렇게 척박한 땅에 심어야지, 이게 구황작물이잖아요, 너무 거름을 많이 준 땅에 심으면 너무 커져가지고 이렇게 터진다고. 그리고 고구마를 추수할 때쯤 되면 고구마 잎이 다 마른대요. 그러면 잎 마른다고 거기다 물을 주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커지면, 비이상적으로 커지면 다 갈라진대요. 그래서 고구마는 좀 이렇게 땅이 좀 거름이 없는 좀 안 좋은 땅, 좀 척박한 땅에, 그리고 나중에 한참 자랄 때는 이게 물을 좀 적게 주고 이렇게 해야 고구마가 예뻐지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저렇게 다 툭툭 터진다고. 농사를 짓는 것이요, 고구마 하나뿐이겠습니까? 곡식이 얼마나 많으며 식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으며, 그거를 심어야 될 때 어떤 땅에 심어야 되는지, 또 언제 거두어야 될 건지, 이게 거두는 때를 놓치면 너무 익어버리거나 아니면 덜 익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곡식을 언제 어느 때에 어디에 심어서 어떻게 적절하게 추수해야 될 거냐, 그 때, 그 상황, 그 어떤 모든 것을 깨우치는 그거를 일러서 철 들었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철이 들었다 그럴 때 사실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농사는 독불장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토양이 어떤 건지 또 기후가 어떤 건지 이거를 다 가늠해 가지고 자연의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그게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짓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적절한, 이게 기후 조건이 맞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해가 비칠 때 해가 비쳐야 되고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는 교회 김장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좀 필요한 거를 샀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맛없다고 올해는 김장을 조금이라도 합시다 그래서 하시라 그랬더니, 이제 또 날짜를 정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 김장 못하고 땡겨야겠어요. 그래,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지난번에 한번 10월에 추위 온 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추가 다 얼었대요. 그래가지고 배추가 녹았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추우면, 이 배추가 수물이 많은 식물이니까 이게 날씨가 추우면 얼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배추가 제대로 생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땡겼어요, 배추 이 김장하는 기간을. 그런데 또 조금 몇 주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시 늦춰야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시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배추가 속이 차고 있다고, 그래 기다려야 된다고.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짓는 거다. 그래서 거의 모든 농경 문화에는요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농경 문화에는 설령 우상에게 대한 거라 할지라도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모든 자연 질서의 조화 속에서 특별히 자기를 뛰어넘는 더 큰 하늘의 뜻이 있다는 거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배워가지고 자연 질서의 조화 속에서 하늘을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행동할 줄 알게 될 때 그거를 철들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요, 현대인들은 철들기 어려워요. 우리 철들기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 우리 문화는요 뭐든지 혼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뭐든지 자기 힘으로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뭔가 자연 질서에 순응하고 도리를 알고 뭐 좀 이게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는 그런 단어조차 잃어버립니다. 요즘 우리가 사람의 도리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염치 이런 말 안 쓴다고요. 단어가 사라져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 있습니다. 그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나요? 요즘 애들한테 그 말 해보세요. 아는지? 요즘 애들 모릅니다. 요즘 애들은 굴뚝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연기 나는 굴뚝, 그거 보일러관 그거 고장나서 그런 겁니다. 고장 안 나면 연기 안 납니다. 보일러 연통이 연기 안 난다고요. 고장 날 때 연기 나는 거예요. 하다 못해 자동차 뒤에 시커먼 그거 매연 그것도 고장 났을 때나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안 나거든요. 그러니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고 할 때 세상이 달라져 가지고요, 애들은 그런 단어를, 그런 표현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뭔가 도리를 알고, 도리를 안다는 거는 사람이 지켜야 될 어떤 선이 있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 기준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 질서 안에 적절히 이렇게 순응하며 사는 법, 그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할 말 다 하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무슨 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사실 인권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 인권의 토대가 사실 성경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뭔가 요즘은 훈육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으로 여겨질 만큼 뭔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버려 둔다고요. 그러니 점점 괴물 같은 자기를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 많아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더 어려운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프게 배우는 사람도 있고 자연스럽게 깨우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프게 깨닫는 사람은 무슨 사고가 나요. 하여튼 꼬꾸라져요. 그래가지고 그게요 간증거리예요. 근데 그런 간증 별로 좋지 않아요. 아 진짜 그런 뭐 정말 엄청난 뭐 하여튼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았다. 저는 그런 간증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병원 안 가는 게 좋지 괜히 죽을 병 걸렸다 낫는 게 뭐가 부러워요. 사람이 꼬꾸러지고 아프게 배우면 그게 간증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동안에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깨우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배우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가고 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게 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주 큰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안 좋은 건지를 분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매사에 다 걸림돌이고 매사에 다 장애물이어가지고 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우리 삶이 아주 아름답게 연결어가는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 인생에 대해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것인지, 뭐가 복이고 뭐가 화인지 이거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라도 그거를 막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이거 참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내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럴 필요 없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뭐가 인생의 화가 되고 뭐가 인생의 복이 될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 가실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더 나은 소망,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배어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리고 길이 참으라고. 농부도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 아니냐. 농부도 농사 절반이 하늘의 몫이다 그럴 때는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요, 올해 흉년이라고 내년에 농사 안 짓는 농부 없습니다. 올해 흉년이지만 내년에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또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길이 참고 길이 참고, 그래서 세 번이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현대 도시 문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겸손함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문명, 현대 도시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무엇든지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현대 산업 문명, 현대 기계 문명, 현대 도시 문명, 현대 물질 문명 자체가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확장시켜 온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 불편해요. 이를테면 오늘은 좀 온도가 괜찮죠? 오늘은 날씨가 괜찮아요. 미세먼지는 많았나요? 어제는 엄청 많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온풍기가 있는데요. 저거를 저건 자동이 아니에요. 켜고 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손을 대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이제 큰 건물의 공조기는요, 온도를 딱 설정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더우면 냉방, 추우면 난방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를 조절해 줘요. 얼마나 쾌적하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저거를 지금은 괜찮은데 어떤 때는요 이걸 켜놓으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교회가 너무 뜨거우면요 제일 힘든 사람이 저예요. 왜냐하면 이게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가지고요, 여러분은 괜찮은데 저는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러면 제가 뒤에 신호를 해서 끄라고만 하는데요, 누가 안 보면 막 제가 막 뜨거운데 속에서 열이 나. 왜 안 보는 거야, 왜 안 보는 거야. 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뭐든지 좋은 기계를 넣어서 자동으로 통제 가능한 영역. 그런데 그게 생활 조건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다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지배하지 못하면 화를 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점점 폭력적이 되는 것을 일러서 성경이 그거를 강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강포함이라는 거는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막 폭력이라도 행사하는 것을 일러서 강포함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정말 그렇게 점점 강포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으면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으면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껴요.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으면 그거는 불편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적어지면 그거는 무능한 걸로 해석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안에 분노가 들어 있습니다.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분노함. 그래서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애달픔,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대한 분노,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는데 왜 나는 못 누리는 거야?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의 억울함, 원통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같이 풍요로운 사회가 없지만 우리 사회같이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많은, 얼마나 공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노지수가 높다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이 되면 확장될수록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적어지는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수록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갖추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쉽게 잊어버립니다.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농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해와 비와 뭐 바람과. 그런데 우리는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거는 고장이 난 거예요. 그거는 뭐 사람을 부르든지 돈을 들여든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은 나한테 딱 맞춰져 있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거 위험한 거라고요. 그게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건물 안에 갇혀있는, 빌딩 안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고 기계 문명, 도시 문명이 발달할수록 무신론자가 많아집니다. 고대 사회에 무신론자가 없었던 이유는 고대 사회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리고 그거를 잊어버리면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부터 기도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요, 신을 잃어 초월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 무신론자가 많아져요. 무신론자의 등장은 기계 문명의 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2021년 한국 갤럽 통계조사에 우리나라의 60%가요 무종교라 그래요. 무종교. 예전에는 아니에요. 뭐 2015년부터 그런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예전에는요 기독교, 불교, 뭐 하다못해 무당 찾아다니는 무교 포함해서 종교인의 수가 무종교인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아니에요. 모든 종교인을 뭐 불교, 기독교 할 것 없이 다 합쳐도요 무종교인이 60%입니다.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 문화 자체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문화로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를테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주에 무슨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빼먹었을 때 넘어져서 코 깨지는 거 큰 은혜인데요. 문제는요, 예배 빼먹어도 별로 문제 없어요. 가끔씩 간증하는 분이 자기가 십일조를 떼먹었더니 그 주에 꼭 십일조만큼 손해를 보더라, 이런 간증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진짜 큰 복 받은 거예요. 대체로 십일조 떼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쓸 수 있는 몫이 더 많아져요. 11조 떼먹으면 이게 뭐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훨씬 생활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뭐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 있어 먹고 한 주간 내내 식사기도 안 해도요 전혀 배탈나지 않습니다. 식사기도 딱 빼먹은 그날 배탈나야 아 내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그러죠.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세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위험해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도시 문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인이요 하나님께로 쫓겨나서 제일 먼저 성을 쌓아요. 성을.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쌓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쫓겨날 때 제일 무서웠던 것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아니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네 이마에 표를 줄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요, 가인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성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 성 안에서요, 나중에 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가인이 후손을 막 낳아요.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도 치고 수군과 퉁소를 이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구리와 쇠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가 농기구이기도 한데 나중에 라멕 같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아마 무기도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문명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들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 생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이게요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몰라요. 요즘 사사기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주님이 구원자를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그 구원자가 또 정말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져내거든요. 그러면 이를테면 온니엘이 사사가 된 뒤에, 혹은 뭐 에훗이 사사가 된 뒤에, 드보라가 뭐 에훗은 80년, 드보라는 40년, 기드온 40년 그래요. 40년 동안 평안해요. 40년 동안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40이 안 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가만있어 있는데 왜 손 안 들지? 40이 안 된 분, 80이 안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80, 우리 중에 80 넘으신 분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80년 동안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평안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그래요. 40년 동안 기도 안 하고, 40년 동안 예배 안 드리고, 80년 동안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난 거죠. 40년요 사사기에서는 한 문장이지만 긴 세월입니다. 80년 사사기에서는 한 문장이지만 긴 세월이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시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편 100편을 노래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우리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메아리인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니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는요 늘 정돈이 되고 그리고 확장이 되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은요 제 경험에 의하면 미션스쿨 다녀본 불신자예요. 미션스쿨 다녀본 불신자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일 잘 알더라고요.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영광이 있고 듣지 못한 음성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요.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사사기 6장 12절 보면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자가는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드온이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니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 어디 가셨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냐, 그리고 당신 말은 좋은데 진짜 여호와의 사자 맞느냐, 당신 여호와의 사자 맞다는 표징을 나한테 보여다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염소 새끼 잡고 또 이렇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국을 끓여와 가지고 바위에 가져와서 그 바위에 제단을 이제 제물을 차린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궁에 대고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받았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어요. 기드온은 자기가 만난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알기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면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 도대체 이제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예전에 기드온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대면하여 얼굴 보면 다 죽는 하나님. 그런데 기드온이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 오히려 기드온의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드온이 경험.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그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경험 뭐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우리 나름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바닷 나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잤습니다. 돌베개 베고 잤는데 꿈에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가지고 창세기 28장 1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요 모든 신은 부족신, 부족신, 자기 아버지 집을, 그 부족마다 신이 다 있어요. 그 시대의 모든 신은 지역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이를테면 산에는 산신령이 있지 용왕은 없어요. 바다에 가면 용왕은 있는데 산신령은 없는 거예요. 산에 살던 사람이 바다를 오면 용왕에게 절을 해야지 산신령 그대로 섬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헤브론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부족신이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도 베델에 오면 바닷 나람에 가면 거기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는 거죠.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왔어. 아무도 없는 베델에 돌베개 메고 잤는데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바닷 나라에 가서 가져도 지켜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부족의 수호신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지역의 메인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독교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기왕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내 생각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네가 모르는 하나님인 거죠. 이를테면 기드온은 바알 앞에 제사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가끔씩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온 집안이 다 제사 드리는데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나는 제사 안 드려. 그러면서 막 부모님한테 혼나고 뭐 이런 이야기 옛날에 있었어요.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상이 있었는데 자기 온 가족들 동네 사람들이 바알 앞에 제사할 때 기드온은 제사 안 드렸을까요? 그러면 믿음의 정지를 지키는 아주 깨끗한 젊은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드온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기드온이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 지금 미디안의 이 압제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 백성을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기드온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그 시대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 앞에 절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다 출입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렇지만 여전히 금송아지도 만들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다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갖추려고 더 많이 갖추려고 애를 많이 쓰죠. 믿음만으로 산다. 사실 말은 그래 해도요. 무슨 저한테 누가 중매의 은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중매 잘하는데 다 저한테 중매의 은사가 없다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 진짜 없기는 한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어른들 뭐 중매하라 그러면 예수 잘 믿는 형제 소개해 주세요. 예수 잘 믿는 형제 소개해 주면요, 그 다음에는 직업이 뭐냐고 키가 얼마냐고 뭐 그러면서 뭐 이거 다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그 중에 믿음이 더 좋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데 저는 믿음만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좀 못 보고 믿음이 없어도 다른 거를 다 갖추면 결혼하는 경우는 더 많이 봤어요. 속상하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도 믿음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믿음을 없어도 다른 것이 다 있으면 결혼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이거 조금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나는 하나님에도 섬기고 바알의 제단 앞에 물을 또 끓었는데 아, 이 바알의 제단은 깨트려야 되는 거구나. 아세라상은 찍어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배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런 경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구나. 이런 거를 알고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3절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분이 정말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구나. 나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그분이 내 전부구나. 이거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경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경험. 그러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경험. 이런 거를 일러서 영적으로 철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언제 어떤 기후에 어떤 상황에서 뭐 씨를 뿌리고 추수 이거 철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철이 든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구나. 나는 그분의 것이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를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 출입해요. 그냥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철 들어야 합니다. 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안 되는 거구나.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의 절반은 하늘의 몫이구나 그러면서 하늘의 어떤 뜻을 생각하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아, 내 인생은 전부 내 인생의 하나님이 전부시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경험을 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철 들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영적으로 철이 들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나는 정말 그분을 기르시는 양이구나, 이거 경험하게 되면요, 하늘의 색깔이 달라지고요, 공기의 냄새가 달라져요. 우리가 보는 막 식물이요 막 춤을 춰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예배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기자가 온 땅을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자리로 초대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할 때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특권인 거예요. 특권, 이 큰 특권을 누리는데 노래와 즐거움과 춤추는 찬송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영적으로 철이 안 들면 예배가요, 이게 예배같이 낭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효율적으로 드려야 돼요. 효율적으로.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소한의 어떤 성과를 얻는,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서 기대하는 가장 큰 성과는 내 마음의 어떤 감동, 뭐 이런 거죠, 감동.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내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가를 자꾸 가늠하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로 가늠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깊은 병인지 모릅니다. 병.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느냐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는 것으로 가늠해야 되는 것이지, 나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복이 되었느냐 이걸로 가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예배는 나한테 잔잔한 여운과 감동으로 남은 걸로 자꾸 생각해요. 그런 예배의 중심이 자꾸 사람이 돼요. 사람. 사람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도요, 사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너무 우습게 생각해가지고요,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을 때 설교하지 마 그래요. 설교하지 마. 설교자 입장에서는 엄청 모욕적인, 절대로 그런 편스만 설교하지 마.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것이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거든요. 저는 제 직분이, 직무가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하며 들으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설교는 엄밀하게 말해서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의 절반은 청중의 몫이에요. 설교의 절반은 청중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앉아서 여러분이 설교를 지어내고 있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지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면서 설교를 지어내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함께 우리 속에 울려 퍼지고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이 예배 시간, 이 성경 강의 말씀 선포 시간의 아주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같이 지겨운 것이 없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설교 시간같이 무의미한 시간이 없어요. 예배의 기쁨 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예배하는 즐거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돌보신다 그래도요, 사람들이요 그거를 다 깨닫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그거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요 의무로 제시될 때가 있어요. 본래 감사는요, 본래 감사는 자원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감사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감사가 의무로 주어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몰라요. 이를테면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서 매일 만나 먹으면서. 근데 그게 넘쳐나는 은혜인데요, 이 사람들이요 감사했다는 표현 별로 없어요. 성경에 감사했다는 표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고 안 늘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려도요 그 사람 안에는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 어떤 왜곡된 추억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학대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곡된 추억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 나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놀 때가 훨씬 재밌었다. 계속 재밌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사람이 은혜로 회심해가지고 교회 왔는데요. 말을 그렇게 해요. 말을. 내가 믿음 없이 살 때가 훨씬 잘 나갔다고. 계속 잘 나가면 지옥인데 그거를 모르고 이 과거에 대한 왜곡된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맨날 없는 거, 부족한 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불평이 가득해요. 은혜가 없느냐? 감사할 제목이 없느냐?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으로 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주님 물으세요. 아니 다 깨끗함을 받았으면 다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마땅한데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나머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주님 이렇게 찾으세요. 은혜가 있어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감사는 배워야 돼요.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느헤미야 11장 17절에 화면에 떴는데 마따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였어요. 느헤미야 때 예배 순서 중에 감사 고백의 시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 담당자도 있었어요. 박부가 박씨인데 박씨가 원래 이런 거 잘해요. 박부갸라고 저거를 박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제가 박부 여하튼 이름이 멋있어요. 박씨가 들어있어요. 박부가 버금이 되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부 담당자 감사하는 말씀을 배우는 거죠. 어른이에요, 어른이. 통찰력이 필요해요. 정호승 시인이 쓴 시 중에 햇살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햇살에 비치는 먼지 떠오르는 거 본 적 있나요? 먼지 떠오르면 불평하고 이 먼지 이게 어디 막 창문 열어서 환기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정호승 씨가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지 털어버리고 환기시켜서 없애려고 그러지. 이 정호승 씨가 그 먼지를 보면서 야, 내 인생이 먼지 같구나. 내가 먼지 같은 인생인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티끌 같은 내 인생에게 찬란한 햇살을 늘 비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떤 통찰력이에요. 시인이 가끔씩 선지자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피어오르는 먼지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의 시를 짓는 거죠. 그러니 사실상 우리 인생에도 이를테면 100가지 감사 제목 써보라 그랬는데요 사실 100가지 쓰기 쉽지 않습니다. 한 10가지쯤은 쓸 수 있는데 100가지 쓰려면요 자기 인생을 탈탈 털어야 돼요. 자기 삶을 탈탈 털어야.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오늘 점심때 고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쓰거든요. 요즘은 가끔씩이요 삼시세끼 고기 반찬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요 열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더 잘 살게 해주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해요. 아, 이게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더 잘 사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의 원리를 회복해내는 그런 지도자,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왕을 뽑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 뽑는 거예요. 왕을 뽑는 것,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고 행정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뽑는 거라고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아비멜렉 같은 짓을 하려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을 자꾸 지지해요.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지 몰라요. 100가지 감사를 하려면 삶을 탈탈 털어야 돼요. 우리 삶을 탈탈 털어보면 정말 우리 삶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구나, 한 순간 한 순간이 다 은혜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4절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
네가 하나님과 예배하러 오려면 감사해야 된다, 감사. 근데 감사는 일반적으로는 자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지만 절기 감사는 아니에요.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기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을 여호를 배울때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감사를 해. 그리고 그 감사제가 되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도 신명기 26장에 다 써져 있어요. 이건 의무, 누구도 빠질 수 없는. 그리고 더욱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가져와라. 원래 감사제는요, 감사제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반드시 가져와요. 빈손 절대로 안 돼. 이를테면 1년 52주 감사헌금 안 하는 사람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반드시 감사헌금을 드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 왜냐하면 은혜가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가요 의무로 부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무로 부여하시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77절에 신명기 16장 11절에 밑줄 친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칠칠절은 오순절이고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때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14절에 밑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절기 감사를 의무로 부여하시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곧 명령하시는 이유는 절기는 복을 누린 사람의 잔치가 아니고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리는 잔치가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기 위한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인데, 그중에 특별히 객이나 고아나 과부 같은, 레위인 같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1년에 3번은 너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늘 절기 헌금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맥주 감사헌금은 농촌교회 돕고, 추수 감사헌금은 12월에 이웃섬김 잔치하고, 그래서 우리 늘 그렇게 하는데,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웃섬김 잔치 제대로 못해가지고 작년에는 우리 교회 주변에 미자립교회 한, 제 기억에 한 50개 이상, 60개 가까운 교회에 10만 원짜리 성탄 상품권 보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어떤 형태로든 절기는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00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성실하심, 이거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는요 내가 그 복을 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은혜, 진짜 복은요, 내가 받아서 누릴 때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낼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가지나 물통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샘물 같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바가지나 물통은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커도요, 복을 받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병든 사람보다요, 건강한 사람이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짓는 죄가 더 많고요, 못 배운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죄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받아 누리는 바가지나 물통 같이 되려고. 그런데 그 바가지나 물통은요, 복을 많이 받아도요 감사할 줄은 몰라요. 왜냐하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바가지가 훨씬 크고 멋있어요. 내 물통에 쌓아둔 복보다 남의 인생에 쌓여진 복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바가지나 물통 같은 인생에 받는 복은요, 반드시 썩는다고요. 그거는 감사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감사했다가도 돌아서면 원망불평으로 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바가지나 물통 같은 인생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샘물같이 되라고. 샘물은 비록 작아도요, 흘러나오는 물이 맑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대대로 성실하신 그거 좋은데, 너 감사, 네가 받은 은혜와 복이 있으면 반드시 너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하나하나 헤아려봐. 그리고 힘대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객과 과와 과부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느냐는 걸 질문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네가 받은 복을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복밖에 안 주셨어요? 왜 내 복은 조금만 해요? 왜 저 사람이 누리는 복을 나는 못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복을 그 바가지에 담으려고 그래요. 자기 인생의 바가지 속에. 그러니 인생이 썩어요. 자기 삶이 변질이 된다고. 많은 복을 받아도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바가지 같은 인생 되라고 하시지 않고 샘물 같은 인생 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아무리 작아도 흘러넘치면 그게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느냐,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이 어떻게 흘러넘쳐가고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 안 해요. 하나님은 네 복은 지금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까지 누린 은혜는 어디까지 흘러갔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니까요. 감사의 예배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 누렸느냐는 걸로 가늠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서 이 은혜와 복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느냐,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샘물은 비록 작아도 계속 흘러넘치면 끊임없이 사람을 살립니다. 흘러넘치는 샘물이 삽니다. 샘이 흘러넘치지 않고 샘물을 가둬놔 보세요. 그 샘 썩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썩어가는 인생이 교회 안에 많다고요. 교회 안에 많아요. 복이 없어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지 않아서 썩어져가는 그런 인생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요만큼밖에 복을 안 주시냐고, 저 사람에게 주신 복을 왜 나한테는 안 주시냐고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지어다. 우리가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언제 길렀어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언제 길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길러내시는 중이에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더 널리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